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스데반의 설교를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 그 요체를 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뿌리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구약 전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시각 신앙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갖고 있는 저들의 선민사상, 저들의 우월과 배타성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저들의 선민사상의 첫째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할례를 받고 있다는 저들의 민족관,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저들의 선민사상으로서 또 하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스데반의 공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 본문이 모세에 관한 얘기가 18절부터 43절까지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44절 이하는 그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긴 설명 속에 모세가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모세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근데 그 사람을 너희가 거부했다 이것 때문에 등장하죠.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들의 과거의 역사에 영광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거부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 상징 인물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이 결국 율법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나중에 그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이 본문에 그 문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을 먼저 추적해야 됩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치되는 단어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율법의 그 집약된 내용으로 십계명 이렇게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율법을 왜 줬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고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 이건 대칭되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는 분명히 대조되고 대치되는 감이 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고 조건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아니며 조건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편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로 하십시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가 아니라 율법도 준행해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에 율법주의가 스며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증명해냅니다. 너희가 성령을 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됐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신자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예수 믿은 것만으로 받았느냐. 아주 쉬운 질문 아닙니까? 율법을 행해서 완전해지자 합격,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자 성령이 오시지 않더냐.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값을 치렀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그걸 잘못했습니다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만큼 무슨 팔을 하나 자르거나 목을 자르겠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한 데 대해서 어느 만큼 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성령은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이더냐 믿음이더냐, 믿음 아니더냐, 너무나 쉽고 분명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에서의 신자들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제 이렇게 6절 이하에서는 증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언제 약속이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어느 곳에서나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니 이 신약을 시작하는 첫 절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건 이겁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 뒤에 자그마치 430년 후에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야 맞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해놓고서 율법은 430년 후에 줬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율법주의로 따지자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면,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문제라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란 뭐냐? 아니죠. 죄란 뭐냐? 오늘 아침 제가 좀 깜빡깜빡해요. 형광등 밑에서 설교 준비를 했더니 깜빡깜빡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죄로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이 있어야 범법해서 죄가 죄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죠. 누가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기소를 못합니다. 그게 잘못한 것이지만 거기 그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죄지만 죄라고 책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겁니다. 일종의 도량형기를 준 겁니다. 요새 그런 말 안 쓰니까 잘 모르겠죠. 그 자나 이 대박이나 저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저울에 달아서 기준 미만이고 자로 재서 기준 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거죠. 1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다고요. 뭐와 같으냐면 시험 보기 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누가 공부 잘해 보이냐 하면 밤낮 손 들고 떠드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이 폭로가 되느냐 하면 시험을 보면 폭로가 돼요. 밤낮 손 들고 떠들던 놈은 알고 보니까 지 이름자밖에 못 쓰고 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조그만 학생이 사실은 꽉 찬 답안지를 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실력이 없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이 길을 막고 말을 걸었을 때 드러나죠. 그렇죠? 어디서는 잘하는데, 없는 데서는 잘하는데. 우리끼리 있을 땐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가 아니라 유식한 척 하는 콩글리시죠. 영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우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로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율법을 선한 것이라 합니다.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합니다. 12절에 그 결론이 더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답니다. 율법이 선한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것으로 인한 우리 모두를 자폭하게 하고 자멸하게 하며 숨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절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본 내용을 한 절로 함축한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분명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거와 같아요. 막막한 광야에다 놓고 혼자서 차 몰고 가라 그러면 그가 뭐 팔자로 차를 몰고 가든 밖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굴러가든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릴 게 없습니다. 왜요? 차선이 없으니까 일단 신호등도 없고. 그러나 거기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가면 그건 뭐 크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고 신호 위반이면 그것도 크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무슨 뭘로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차를 똑바로 몰지 못하고 비틀비틀 몰고 굴러가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나는 내가 굴러가고 싶어서 굴러서 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차를 옆으로 굴려가 놓고서 나는 옆으로 굴러가려고 그랬다. 왜 이렇게 삐뚤삐뚤 가냐? 나는 삐뚤빼뚤 가고 싶었다.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법에 합격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는 분명히 구원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게 했다 그러면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로마서 3장에서의 재미는 이겁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가 모두 심판 아래 있고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와 십자가의 구원 얘기가 왜 둘이 붙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여기 합격하지 못했고 너희를 다 죽였다 그래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과 이 십자가는 복음은 둘이 그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둘이 붙어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다시 아까 찾으셨던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셔서 21절로 가십시다. 19절부터 갑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본 겁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둠으로써 예수를 믿는 구원을 주려 함이랍니다. 이게 상반되고 방향이 서로 대치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둘이 엮어져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인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럼 너 형벌을 달게 받아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로 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자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즉 그렇게 부정적인 그의 임무를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 혼자 네 문제를 처리하려고 들지 말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그 옛날 이 잘 사는 집에서 애를 학교 보낼 때 학교까지 이 무슨 탈 없이 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찻길 건너고 지하도 건너고 할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차에 치이지 않고 또 중간에 전자오락실로 도망가지 않게 학교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선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자만하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도함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구원이, 그의 예수 믿음이 회개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죠. 넌 죄인이다. 넌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음에부터 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옥 갈 자였는데, 영벌을 받을 자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것으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가진 율법은 왜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공격은. 너희가 율법을 가졌더니 너희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이, 그 몽학선생이 너희를 왜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고 있느냐? 이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율법도 너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저들을 정죄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했다. 그래서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율법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양심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밖에 없었다. 이걸 붙들지 않는 한 율법이니 양심이니 도덕이니 다 무의미하다. 너희가 가진 율법은 왜 십자가로 가지 못했느냐.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에도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건 뭐죠?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는 누가 누구보다 낫지 않다고요. 누구는 다른 방법, 이쪽은 무슨 특별한 방법, 이쪽은 저급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도 등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는 우월하다고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래서 아까 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냐.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차별이 없다. 지금 여기서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가진 율법이 너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를 회개케 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헛된 것이니라. 아니, 너희가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라.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에 오늘 그 본문이죠.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온 율법의 이 내용을 놓고서 스데반 설교의 초점을 이제 맞춰보십시오.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스데반이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다는 결국 지금 무슨 뜻이냐? 너희는 율법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걸 보면 알지 않느냐? 이거죠. 모세가 저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희는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아니라 그랬다. 모세가 너희 앞에 서는 것을 너희가 거부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뭘로 확증됐느냐? 저가 실제로 너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그렇죠. 너희는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다 그러는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너희는 오늘도 똑같이 거부하고 있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때문이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저들이 화가 났었다고요? 저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저들의 자부심과 긍지의 근거가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저들이 동등하다는 얘기에 너무 화가 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일 때도 빌라도 총독에게 재가를 받아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됐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화가 나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아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기분들 상하셨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덜 대먹은 사람이 보통 신자들이죠. 왜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덜 대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꼴에 자부심만 있거든. 그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고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럼 돈 주고 물러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은 못 간다. 어느 일만큼은 못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일이 됩니다. 그 일 중에 돈도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일로 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말하자면 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뉴욕에서 만난 유대인 하나가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부터입니다. 차를 내리자 그래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꺼내더니 운전기사를 다 줘버렸어요. 택시 운전사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한 쪽에 드는 만큼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전부 운전기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바엔 날 주지 왜 운전기사를 주냐 그랬더니 넌 그래도 내 친구 아니냐. 어떻게 너를 네가 비록 유태교인은 아니지만 너를 죄짓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내가 모르니까 주지만 다른 모든 일에서 순엉터리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면서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혼자서 별 더러운 짓 다 해놓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이게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늘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로 단숨에 가면 회개가 없고 겸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믿는 예수 내가 믿어드렸는데 당신 왜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떳떳하게 대듭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요 이빨이 몽탕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겁이 없고 회개와 감격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자꾸 낮아지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밖에 없노라 하는 고백으로 자꾸 가셔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인격과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기 위하여 더 많이 엎드리는 길로 여러분을 채찍질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련한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시고 이곳에 부르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의 비수를 꽂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쪼개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신 영혼들 허락하신 말씀들을 헛되게 마시옵소서. 생명 있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되도록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